에스겔 15번 메시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습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의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됨. 창세기 11장에 따르면 배역적인 인류는 자신들을 한 곳으로 집결시켜 스스로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과 성을 건축하기 위해 무언가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림하사 그 배역적인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 바벨은 모이는 중심이 아니라 흩어지는 중심이 되었고 인간은 그 중심인 바벨로부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에 따라서 모든 열국의 경계를 정하셨음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삼으셨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의 사람들의 중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신 좋은 땅 팔레스타인이 사실 이 땅의 실질적인 중심지임을 알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세 대륙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대륙들에서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미주와 호주로도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갖는 중심적 위치는 복음 전파를 위한 훌륭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이집트, 아시아로 퍼졌음을 압니다. 종국의 복음은 미주와 호주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백성을 인류의 중심에 두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장차 올 시대인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위에서 제사장들이 되어 온 열국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이 예언조차도 땅의 중심이 팔레스타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에스겔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타락된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심판을 집행하시고 그분의 중심지인 팔레스타인을 일시적으로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바벨로 향하시고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아래 있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뿐 아니라 열국에 대해서도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일곱 나라.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에워싼 일곱 나라들에 대해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주변에는 더 많은 나라들이 있었으나 기록은 오직 일곱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에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언급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주님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말씀하실 때 일곱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시아에 오직 일곱 교회만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대표적인 일곱 교회를 선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일곱 이상의 나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열국의 대표로 일곱 나라를 뽑으셨습니다. 이 일곱은 바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이었습니다. 세 무리로 나뉨. 이 일곱은 세 무리로 나뉩니다. 처음 네 나라가 한 무리를 이루고 두로와 시돈은 두 번째 무리를 형성하며 애굽은 홀로 서 있습니다. 열국이 세 무리로 나뉜 것은 에스겔이 이 무리들에 관해 세 차례에 걸쳐 세 번의 이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첫 번째 이상은 처음 네 나라를 다루고 두 번째 이상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을 다루며 그 다음 세 번째 이상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룹니다. 더욱이 처음 두 나라인 암몬과 모압은 한 짝을 이룹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에돔과 블레셋도 한 짝을 이루고 두로와 시돈 역시 한 짝입니다. 오직 애굽만이 홀로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음. 구약은 역사의 기록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기록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읽을 때 이것을 기억하고 에스겔서가 단지 역사 자체를 위해서만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책의 기록은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들 모두의 영적인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적한 대로 해로운 짐승들의 영적인 적용은 교회 안에 이리와 같은 어떤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짐승들에 관한 에스겔의 말에 영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곱 나라들의 영적인 적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장들을 단지 역사상 이루어진 예언으로서만 읽게 될 수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암몬과 모압은 롯이 자기 딸들로 인하여 낳은 두 형제입니다. 그들의 기원은 추악하였습니다. 하지만 롯은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압과 암몬은 혈통상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 가까웠습니다. 에스겔서의 기록에 의하면 암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졌을 때 기뻐하며 아하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황폐케 되었을 때 암몬 족속은 또 즐거워했습니다. 셋째, 유다 집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암몬 족속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소와 거룩한 땅과 유다 집을 미워했다는 뜻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이 땅에 장막을 치신 성육신 된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풍성과 은혜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표론에 따르면 유다 집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성소는 그리스도를, 좋은 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유다 집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날의 암몬 족속은 이 세 가지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워하며 교회를 미워합니다. 주후 1세기 동안 로마 제국은 일종의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장막이신 성육신 된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미워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은 교회를 미워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이 땅에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를 미워합니다. 이 나라에 심지어 당신의 이웃에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모압 족속은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모압 족속은 예루살렘이 더 이상 열국과 구별되지 않음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상과의 사귐만으로 이끌고 교회를 열국과 같게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교회의 처음 두 세기 동안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를 미워하는 하나의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그 뒤 로마 황제 콘스탄틴은 암몬 족속이 아니라 모압 족속으로서 들어왔습니다. 그는 교회를 세상 안으로 이끌어서 교회를 열국과 거의 같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상황은 여전히 같습니다. 어떤 암몬 족속은 교회를 미워하지만 또 모압 족속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세상과 사귀게 하고 교회를 세상과 같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비록 암몬과 모압은 형제지간이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것은 서로 달랐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방교회들 안에 있는 어떤 이들이 사탄에게 이용되어 교회를 세상 안으로 이끌고 세상과 사귀게 할까봐 염려됩니다. 그들은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되는 것, 이방과 똑같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에돔과 블레셋. 암몬과 모압처럼 에돔도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같이 혈통으로 보면 에돔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사촌지간입니다. 에돔은 옛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는 옛사람으로서의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은 에돔이고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은 서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사촌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기록에 따르면 에돔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움이 가득했으므로 늘 복수하고 원한을 갚으려고 꾀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떠함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당신은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당신은 교회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두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십니까? 한편으로 당신은 교회를 사랑하는 참 이스라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당신은 교회를 미워하는 참 에돔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인도하는 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른 때는 교회를 미워하고 모든 장로들을 미워합니다. 두 번째 짝에서 에돔과 함께 있는 것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알려면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보다 한층 더 이스라엘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좋은 땅에 매우 근접하여 살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한 번은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가 한동안 그들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천연적인 사람으로서의 당신과 나를 예표합니다. 우리에게는 옛사람도 있고 천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천연적인 사람은 옛사람보다 더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시가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지방교회에 세 명의 장로가 있다 합시다. 그들은 모두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들 중 하나가 그들 가운데서 인도하기 시작할 때 나머지 두 형제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옛사람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 인도하는 형제는 자신의 지혜와 힘과 역량을 써서 교회를 위해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정치적인 방식으로 행하고 각가지 상황 가운데 책략을 쓰고 어떤 것을 해내기 위해 통제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천연적인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장로들의 집회는 옛사람과 천연적인 사람의 집회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을 손상시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인도하는 형제들의 옛사람과 천연적인 사람으로 인해 좌절되어 거의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시기, 교만, 경쟁, 다툼 같은 옛사람이 속한 것들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옛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인간적인 지혜, 재능, 책략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옛창조, 곧 옛사람과 천연적인 사람에 속한 것들은 모두 교회 생활에 손상을 줍니다. 한편으로 역사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세상과의 사귐만으로 이끌려고 하는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에 의해 손상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으로 역사는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옛사람 안에서 천연적인 사람을 따라 살기를 그치지 않는 자들에 의해 교회가 손상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주의 회복 안에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암몬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압 족속도 그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참으로 우려하는 것은 에돔 족속, 곧 옛사람과 블레셋 족속, 곧 천연적인 사람입니다. 에돔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교회 생활에 가장 큰 해를 입힙니다. 두로와 시돈. 두로는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 즉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려고 갈망하는 자들을 예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라면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희생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권익을 관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부와 풍요와 사업만을 관심합니다. 두로 사람들은 불신자들 가운데서와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지 않는 친척, 그부, 친구들 중 얼마는 두로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그리스도, 교회 또는 하나님의 간증에 관하여 말하면 그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더 나은 생활을 갖게 하거나 더 많은 돈을 벌게 하거나 더 높은 지위를 얻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일부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두로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주의 회복에 관하여 말하면 그들은 당신이 바보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이 집회에 참석하고 교통을 하고 성경을 읽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돈 버는 것을 충분히 관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모두가 오늘날의 두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되었듯이 두로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으며 그것에 관해 기뻐했습니다. 상황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끝나는 것을 볼 때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회 장소의 문이 영구히 닫힌다면 기뻐할 것입니다. 아마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자신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확보하려고 갈망하기 때문에 교회나 주님의 권익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업과 부와 세상적 지위만을 관심합니다. 그들은 누가 뒤로 물러나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 기뻐합니다. 두로와 더불어 시돈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시돈이 이스라엘 집에 찌르는 찔레요, 아프게 하는 가시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재리의 유혹과 이 세상의 염려가 마치 생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시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로가 있는 곳에 시돈이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두로 사람들이 있다면 시돈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부를 관심한다면 그들이 찔레와 가시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손상시키는 찌르는 찔레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되어 왔습니다. 애굽. 성경에 따르면 애굽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그 부의 근원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오는 비를 의지하지 않고 나일의 물을 의지합니다. 이외에 그들은 지혜를 써서 천연자원을 개발하여 부하게 되고 풍성한 공급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근이 들 때마다 식량 공급을 얻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이같이 애굽은 천연적인 지혜를 써서 자신의 천연자원을 개발하여 부하게 되고 공급을 가진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돌아섰고 애굽에 기대고 지팡이처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애굽이 부서지기 쉬운 갈대로 만든 지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두로와 애굽에 관해 말하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비유했습니다. 두로와 애굽은 그 부와 자원으로서 당대의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자신들의 부유한 누림만을 관심하는 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과 그 에덴 동산을 음부로, 구덩이로, 땅의 깊은 곳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행복과 누림만을 관심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계시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일곱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거스르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미워합니다. 이들이 암몬족속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 안으로 기어들어와서 교회를 세상과의 사귐만으로 이끌려 하고 세상과 같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들은 모압족속입니다. 그 다음으로 옛사람, 에덴족속과 천연적인 사람, 블레셋족속이 있습니다. 또 두로 사람들은 세상의 부를 추구하고 시돈 사람들은 부를 추구함으로써 교회의 찔레와 가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애굽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독립되어 자신들의 자원을 개발하여 풍성한 공급을 갖고 사람들에게 공급의 근원이 되려고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교회 생활에 손상이 될 수 있는 각가지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제 우리는 더 전진하여 하나님이 이 일곱 족속에 대하여 어떻게 심판을 행하셨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가지 방식으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즉, 멸하시고 황폐케 하시고 심히 낮추시고 지하 곧 땅의 밑부분에 놓으셨습니다. 교회를 미워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땅의 밑부분에 있습니다. 그곳은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종국에 갈 곳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옛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실 것이며 영 안에서 밑바닥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나 어떤 지위를 갖는 것을 관심하지 않고 우리 옛사람을 심판한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기쁠 것이요, 우리는 올려지며 우리의 영은 높게 될 것입니다. 밑바닥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을 따라간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멸하고 황폐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황폐하다면 신선하고 새롭고 살아있고 성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막과 같습니다. 황폐케함은 우리가 천연적인 사람을 따라 행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지혜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더욱더 황폐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천연적인 사람을 심판한다면 우리의 영이 솟아오르고 신선하고 살아있고 번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천연적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처리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지만 우리의 옛사람과 천연적인 사람을 상징하는 에돔 족속과 블레셋 족속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과 천연적인 사람을 철저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파괴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상반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천연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과 천연적인 사람과 더불어 우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결과는 모든 열방이 그분이 주이심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은 에스겔서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거듭거듭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내가 주라는 것을 알도록 그들을 황폐케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내가 주라는 것을 알도록 그들을 낮출 것이다. 내가 그들을 땅 밑에 두는 것은 그들로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을 대적하고 지금 땅 밑부분에 있는 자들, 네로 황제, 히틀러, 무솔리니 같은 자들은 지금 예수가 주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결국 땅 밑에 넣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가 주이심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에게 행하신 심판의 두 번째 결과 또는 결말은 하나님의 목적이 수행되고 성취됨이었습니다.